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264쪽인데요 아마 310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좁게 편집되어 있는 성경책은 310쪽이고 제가 가진 책은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전도 초청 주일 행사를 맞이해서 제가 평소에 주일날 전하는 설교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론이나 제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당연한 존재로 우리가 부모를 당연히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당연한 존재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개수나무 그리고 토끼가 실제로 달나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달에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미신적인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이성이 인간의 자리에 제일 꼭대기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 프로젝션을 보고 스크린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그림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이쪽에 좀 앉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제가 이쪽에 보니까 자리가 몇 자리 있으니까 거기서 막 고개를 막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가남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의 성모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누구지요? 성모 마리아지 그죠? 예. 아이고. 예. 성모 마리아지 그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십시오. 초월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제 아들이 밑에서 졸고 있죠? 성경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좀 특이하지요? 이 그림은 푸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이 여자가 왕의 정부였습니다. 아그네스 소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왕의 정부를 마리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은총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는 은총의 영역이 지상적 차원에서 관찰되고 비춰지는 거죠. 이전에는 아까 여러분들 봤던 그림을 보시면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누구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죠. 이걸 가리켜서 흔히 비잔틴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잔틴. 상징적으로 그려서 누구를 사실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왕의 정부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좀 예배 시간이지만 이쪽 한쪽 가슴을 이렇게 노출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수치죠. 그래서 은총은 이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담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아담에게 닿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게 닿자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아담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최후 심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천사들이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휴거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에 두 사람이 있죠. 문 중앙에 두 사람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손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펴서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별자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것은 플라톤은 이원론 세계, 이데아 세계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 쌍벽을 이루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림인데 성체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체를 논의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밑에 학자들도 있고 하면서 이 초월세계와 지상세계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림으로 넘어가면 자연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죠. 참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마치 사진처럼 보이죠. 이거는 그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사실은 공상적인 어떤 진리, 여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연의 그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노르웨이 화가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늘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도 그렇고 뒤에 배경이나 사람의 표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편하지 못하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귀를 막고 막 이렇게 괴로운 표정을 왜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 인간의 불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봤던 작품이 1200년대 작품인데 1200년대 작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1900년대 초기의 작품인데 시간이 한 800년 내려오면서 그림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적인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이걸 가르쳐서 흔히 허무주의, 다다이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허무주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지평선인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고 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그 위에 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뭘 가리켜요? 이게 폭풍우의 조짐인데요. 이게 그림 이름이 폭풍우의 조짐이에요.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까? 저는 전문적인 미술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그림을 편집한다고 강사님과 함께 좀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미술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당시에 제 생각이 아마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래서 책을 한 6권을 제가 샀습니다.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스캔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800년 어간이 지나가는 동안 인간의 시대정신과 사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미술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제일 처음 시작은 처음에는 단순율로 시작이 되지요. 그 다음에 복선율로 되지요. 그 다음에 바하가 등장하면서 푸가 같은 그런 음악 형식이 나타나지요. 그러다가 화성을 발견하게 되고 1도, 5도, 4도 뭐 그러면서 화성음악이 생겨나지요. 그러면서 고전파 음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은 뭐 천지창조라든지 마태순환곡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주제를 다루다가 베토벤으로 들어오면 자연, 전원 이런 것들을 노래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낭만파 음악을 거쳐서 쭉 들어오면 쇤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쇤베르크라는 사람은 12음 기법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12음 기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통 1도, 4도, 5도 이 주요 화음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12 음계가 있지 않습니까? 12 건반이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 그것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 음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음악 혹시 감상해 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요? 급기야 존 케이지 같은 사람은 4분 33초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 악보를 제가 스캔을 뜨려고 그랬는데요. 뭐 보여줄 게 없어서 안 떴습니다. 왜냐하면 음표가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 음악 표기계밖에 없습니다. 4분 33초 어떤 작품일 것 같아요? 음악가가 딱 나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4분 33초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그 다음에 바깥에 뭐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러지요. 봐라, 이게 음악이다. 그 다음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미술 작품을 할 때 우연적 방법으로 미술 작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벽에다가 물감을 막 섞어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서 점점 변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지요. 그 말은 처음부터 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신이 살아 있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신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개입하고 사람들이 신을 의식했는데, 니체 이후로는 이제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원주의 시대거든요. 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다원주의가 상대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가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또 이웃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좀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 저는 좀 구기 종목에는 좀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오늘 제가 풋살구장에 축구하라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네 번 다섯 번 말하면 그것은 뭐가 되죠?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그것은 신뢰가 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죠. 그래서 성경을 당연히 인정하고 지금도 전통을 따라 대통령 선서를 할 때든지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사합니다. 그러나 헌법 자체를 보면 1조를 보면 어떤 종교나 어떤 집단의 가치를 모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가르치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창조론을 당연하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져서 그때부터 창조론이 아닌 다른 진화론 등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참과 거짓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 우리 양일구 형제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양일구 형제한테 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자꾸 강요하면 그것이 신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참과 거짓도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호의 문제이지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말이죠, 상대주의자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주의자들한테 가서 우리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자신의 상대주의를 자신은 절대적 신념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폭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좀 편협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외길 그 하나만 고집하고 그 길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길로 자신들은 등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산 정상에서 조망해보는 그런 입장으로 자신들을 이해하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쫌생이들이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자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마음도 어때요? 폭넓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가톨릭 신자들이 왜 폭넓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기독교는 때로는 금주 금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상 숭배를 하지 않지요? 가톨릭에서는 조상 숭배는 그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지 숭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숭배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교리적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상대주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는 없으니까 모두를 다 진리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하나지 둘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가 되고 저것도 진리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요, 회의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잘한다는 몇 사람이 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또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는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공식은 이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제 아이는 아마 짜증을 내고 심지어 아마 미쳐버리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갖지 않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필시 회의주의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주의가 허무주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작품 보셨죠?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고 하는 에른스트의 작품을 보셨죠? 그게 다다이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른스트가 독일 쾰른 출신인데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뭐야?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불빛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존재이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접근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도피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사상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탄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사상가들, 그런 영향들이 총합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사고체계를 이루었고 그 사고체계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중세 시대 초월 영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 창조를 찬양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더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의 존재를 거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 시대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영어로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에라는 뜻이죠.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현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대 이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있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있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어도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1이 나오면 2가 나와야 되고 2가 나오면 3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종이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지금 유행하는 것은 다 한물간 것이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요, 지금 시대의 양식과 틀과는 항상 다른, 그것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그런 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들도 지금은 더 이상 하이든이 썼던, 모차르트가 썼던 그런 작품의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뭐 백남준 같은 사람들, 비디오 아티스트 같은 거 보세요. 뭐 하나는 지지지지 하고 있고 하나는 뭐 노래하는 그 나타나고 뭐 화면이 그냥 앞뒤로 막 왔다 갔다 돌고 정신없지요. 그날 패션쇼를 할 때도 보면 패션을 소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 행위들 하거든요. 전위예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뭘 가리키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시대의 사조와 정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여러분이 된 것이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다 신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신이 없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교인이 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면 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뭐 영우이 같은 그런 아이들 비롯해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떤 부모는 매번 수영을 하면서 아이 옷을 입히고 데리고 오고 그거를 아버지가 끊임없이 반복해요. 어떤 아이는요 맨날 몇 번 몇 번 하고 다녀요. 56번 77번 하면서 옷도 안 입고 그러고 다녀요. 어떤 아이는 일기 예보를 다 외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뭐 강우량이 몇 미리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다녀요. 제가 그런 걸 참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반면에 죄를 짓는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은 그분 안에서는 얼마나 또 행복할까. 근데 그 스포츠센터에 제가 다니면서 한 여자가, 한 여성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 아니냐. 그래서 신은 인간의 사고의 결과물이지 뭐 신이라고 하는 객관적 존재가 따로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자신이 어떤 사고방식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지 그분은 자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여성이 한 말에는 이 시대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성이 중세시대에 살았더라고 하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과거로부터 변해온 이런 시대 사상의 흐름 가운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쭉 받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사, 인간의 마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투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림 보셨죠? 자, 여기에 그림이 지금 있습니까? 벽에? 그림이 없지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벽의 스크린에 그림으로 드러난 거지요? 이런 것처럼 종교가 뭐냐, 신이 뭐냐, 인간의 마음의 고독함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탈출구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신이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적인 절대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를 투영시켰다, 투사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죽지 않음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인간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어서 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이든지 천국이든지 영생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의 투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인간의 마음의 내면 세계에 있는 불안감과 고독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었으니까 그 신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에르 바하의 투사 이론의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종교는 심리학적 기제의 투사행위라고 그랬어요. 인간 심리학적 기제 중에 투사행위로 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 이것이 억압되었다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분출되었다가 터져나오면서 절대적 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종교로 귀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비난처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전능한 존재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아빠는 영원토록 건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약하구나, 아니 우리 아빠도 죽는 거구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그 불안감과 연약함을 이기는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이것을 억누르다가 하늘로 투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내면의 세계에 아빠로 투영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신이 되는 거지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영생은 이룰 수 없으니까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마침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그것은 자기 의식이고 자기 감정이지 실제로 절대적 타자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는 피압박 민중의 한숨이며 무한정 세계의 한숨이며 정신을 상실해버린 현실의 정신이고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 잡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세상의 지혜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심한 야단과 꾸중을 받게 되면 자라서 어떤 사람과 파트너를 이루어서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같은 줄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의심이 많아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기의 마음에 투영된 것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사 이론을 종교에다가 접목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투사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종교를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의 발생이 투사이론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인간의 내면세계의 불안감, 우려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뭔지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거는 인간의 자기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기독교의 근거는 종교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으로 읽으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 진리라고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너네들이나 읽는 그 어떤 특화된 사람들이나 읽는 경전으로만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트루스 오브 트루스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 우리 오늘 함께 교독했습니다. 제2계명이 뭐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영물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비신앙적인 그림이에요, 거의.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리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도 이런 사실을 증가하는데요.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22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말은 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해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처럼 네가 보편적인 사람처럼 나를 취급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 철학가들의 사상의 오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철학가들은 하나님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신앙은 심리학적으로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인식론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알아내는 게 인식론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리, 바깥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 철학에서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당신이 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믿고 있다는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시대의 사조와 세상 철학은 계속해서 변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식론의 회의를 갖는 사람에게, 그래서 인식론의 회의를 가지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인이지만 신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초청주일은 오늘 새롭게 나온 사람들에게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하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를 아는 지식보다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아는 지식, 그 두 가지 지식 중에 제가 아는 지식이 제 아내를 더 잘 아는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제 아내를 더 잘 아는 지식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식이 제 아내를 더 잘 아는 지식이겠지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흔히 살아봤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읽어보였습니까? 버전을 바꾸면 읽어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고 신이 없다라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려면 읽어보셔야지요.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잣대를 그어놓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 이성이 마련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서 그걸 발견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전제도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을 때 무슨 전제를 막 가지고 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냥 전혀 못 믿을 책처럼 그렇게 그냥 아예 지루한 책처럼 그렇게 여기고 왜 읽습니까? 공평하게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전하게 읽으세요. 이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보통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졸이어야 되겠다. 그래도 키는 적어도 165 이상 해야 되겠다. 상당히 눈이 높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기준에 딱 들어맞아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결혼은요, 눈이 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연민애정이 아니죠. 애정이 막 내 속에서 그냥 솟구치는데 그냥 자고 나면 보고 싶고 전화 끊으면 또 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기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듯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적 회의와 어려움을 갖는 분들 중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고 좀 신앙의 분명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못 갖고 있고 참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람을 제가 반드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단 한 번도 읽어봤다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세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교과서 어떻게 읽습니까? 대충 읽죠? 줄도 안 긋고? 네,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꼼꼼히 이잡듯이 읽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폭좁은 진리에 대한 책 하나를 읽을 때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읽으면서 하물며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읽는데 한두 장 읽으다가 지루하다 그러고 덮쳐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대다수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독교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교회나 들락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주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지요. 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제가 밴쿠버에 갔을 때 빅토리아 섬에 그 아름다운 정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정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 정원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정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근데 정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야, 참 이 정원은 정원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야, 이 정원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를 기다렸어요. 저를 보세요. 네, 정원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정원사가 오지 않아요. 3일째 가도 정원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 정원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정원사는 항상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밤에만 와서 손질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이 못 만났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 안에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정원사가 그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정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 증가할 수 있는데 속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한 시간이 거의 지나가 버려서 속편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 또 철학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스게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서 마스게임을 해요. 재미있을까요? 근데 한 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내요. 마스게임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겠죠? 성경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만 복잡해요. 그러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이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경에 착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